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반란을 시도했던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법적 실체를 부정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오늘 러시아 코메르산트 신문을 인용한 보도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민간 군사기업 관련 법이 없다면서 따라서 바그너 그룹은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그너와 같은 민간 군사기업에 대한 공식적 합법화는 국가 두마와 정부가 해결할 별개의 문제로 복잡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의 평범한 구성원들은 존엄성을 갖고 싸웠었다면서 그들이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가 주도했던 반란에 휘말리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프리고진 씨를 면담했으며 바그너 용병들이 러시아군 편입과 벨라루스행, 귀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프리고진 씨의 독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이날 헬싱키에서 열린 핀란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가 그라면 나는 먹을 것을 조심할 것이며 내 메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누구도 러시아 내에서 프리고진 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제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왕 위원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이날 회담에서 세계가 역사적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국가 원수의 중요한 합의를 따르고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위원은 또 하반기에 여러 중요한 고위급 접촉이 예정돼 있다면서 서로가 원만한 조정과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 그리고 관계 발전을 위해 각 지도자들이 설정한 목표를 잘 이행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왕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10월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해 아세안 중심의 도구를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왕 위원과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상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 질서 형성을 위한 조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이 이날 회담에 앞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를 거듭 규탄하고 중국의 강압적 대외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어제 미얀마에서 군사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폭력 사태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얀마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습과 폭격, 공공시설 파괴를 포함한 지속적 폭력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무차별적 폭력 행위의 즉각적 중단과 모든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비난, 인도주의적 지원과 포괄적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에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공동성명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미얀마 군부와의 대화 등 미얀마 사태 해결 방안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 뒤 미얀마 군정이 폭력을 중단하고 2년 전 아세안과 합의한 평화계획을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압승으로 끝났던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으며 이후 미얀마 내 반대 세력들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계속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북유럽 4개국 정상들과 만나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리투아니아에서 열렸던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정상들과 회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 나라들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에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대응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대화 복귀라고 백악관이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4명과 기관 3곳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하며 특히 김정은 정권이 기록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10만 명이 추가로 늘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에 모레까지 계속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에서 5에서 20mm 정도 되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최고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31도로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안보리에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대응에 진전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제프리 드루렌티스 대사는 13일 북한의 지난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These launches are violations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 have raised tensions in Northeast Asia and beyond.
드루렌티스 대사는 이날 북한의 화성 18형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이 ICBM 4발을 비롯해 올해만 2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동북아와 그 너머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운반 체계를 20번이나 시험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12일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3일 이 미사일은 신형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사국이 아닌 한국은 물론 북한도 2017년 12월 이후 5년 반 만에 처음으로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드루렌티스 대사는 이사국들이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맞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방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 and China have prevented this council from speaking with one voice.
또한 북한은 안보리를 무시하고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책임 있는 회원국의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이 안보리를 조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루렌티스 대사는 2017년 안보리에 단합된 힘으로 북한은 5년 동안 또 다른 ICBM 발사를 하지 못했다며 그것을 우리가 다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 북한의 안보리 회의 직접 참여가 전제 조건 없이 의미 있는 외교에 참여할 준비가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hope the DPRK's direct participation today demonstrates that it is ready to engage in meaningful diplomacy without preconditions.
이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2017년처럼 안보리가 단합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인 핵 확산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냈던 때로 돌아가야 한다고 드로렌티스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시노우 미츠코 주 유엔 일본 대표부 차석 대사는 북한이 발사한 화성 18형의 사정거리가 사실상 전 세계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the estimated capable range of the missile could exceed 15,000 km.
비행 궤적을 기반으로 한 계산에 따르면 화성 18형의 예상 사거리는 15,000km 이상으로 아시아와 유럽, 북미, 아프리카 전역, 심지어 남미 일부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신호 차석 대사는 이어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안보리가 결의 위반을 계속 무시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안보리가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진지하고 강력한 기대를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이사국들도 이날 북한의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을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장진 중국 대사는 우리는 특정 국가가 한반도에서 군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적 압력을 높이고 전략 무기를 반복적으로 파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starting point of the DPRQ-related draft resolution jointly sponsored by China and Russia.
장진 대사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을 벌이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접근이 긴장을 고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ICBM 발사가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ilitary exercise involving nuclear assault under the very dangerous and unrealistic aim.
김성 북한 대사는 우리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시험 발사는 적대 세력들의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스럽게 수호하기 위한 자의적 권리의 정정당당한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어 미한연합군사훈련, 워싱턴 선언,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언급하면서 핵공격을 수반하는 한미군사훈련과 주권국가의 정권종식이라는 매우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재앙을 촉발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에 이어 발언한 한국의 황중국 대사는 북한이 심지어 주변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불법 발사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The DPRK has launched more than 90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13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황중국 대사는 이어 작년 초부터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13발을 포함해 9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북한이 매주 1회 이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사는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개발 의지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우리의 단합된 규탄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제재만이 북한이 잘못된 정책과 행동을 제고하고 외교로 복귀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미한일 그리고 북중러의 대립 구도만 확인한 채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0개국은 회의 종료 이후 장외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했습니다. 미국 등은 공동 성명에서 안보리는 이러한 도발에 대해 계속 침묵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동이 불법적이고 불안정하며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하고 집단적인 신호를 북한을 비롯한 모든 확산 세력에게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모든 결의를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과 북한 정부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그 대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자원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외교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한국,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등 10개국이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네, 이렇게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 정권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못하는 데 대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도 전략적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어서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북한의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 발사 문제를 놓고 13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는 미안이를 비롯한 서방과 북중러의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김홍규 소장은 미중 패권 경쟁과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 흐름으로 중국의 북한을 옹호하는 태도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친미 노선을 분명히 하는 상황 속에서는 북한은 중국이 결코 버릴 수 없는 카드가 되고 장차 더 활용해야 될 카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런 도발이 중국의 주요 어젠다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북핵 문제를 두고 중국식의 전략적 명확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한 핵협의 그룹 출범과 전략 핵 잠수함 SSBN 등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으로 한반도 주변 상황이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분명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핵 고도화와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 호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중국과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져왔는데 중국이 만일에 선을 넘는 압박을 한다 그러면 아마 양국 관계 파탄을 선언할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전략적 동맹을 상실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조 선임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끝나더라도 일방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 미러 갈등이 불가피한 방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과 중러의 대립구도 속에서 안보리는 사실상 식물기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이번 화성 18형 발사는 미 본토 타격 능력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걸 보여준 중대 도발이지만 미국은 별다른 정책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국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의도적인 무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강력한 대응이나 뭐 그런 반응들을 노골적으로 보이면 그게 사실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좀 로우키로 접근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동시에 또 한계도 있는 거죠.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한국의 입장도 그렇고 이걸 막을 방법이 뾰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중러의 반대로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미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견고하게 유지함으로써 북한은 물론 중국을 압박하는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면 당장 협상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과연 김정은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또 중국과 러시아가 언제까지 북한 편만 들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분명히 변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 협력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유엔 안보리 무력화가 지속되면 북한은 한반도 긴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논리를 더 공세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각종 무기 실험과 훈련을 내세운 무력 도발도 한층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오늘 북한 정권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세 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새 제재 대상엔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조선백호무용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외화보리에 관여한 박화성과 황길수가 추가됐습니다. 또 아프리카 중동 전역에서 예술과 건설 사업에 관여한 조선백호무역회사와 이 회사의 민주콩고 내 위장회사, 기계 등 금수품 거래를 한 칠성무역회사 등 기관 세 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이번을 포함해 총 10차례에 걸쳐서 개인 49명, 기관 50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뿐 아니라 영내 동맹에 대한 위협이라고 백악관이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이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대화 복귀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Clearly we are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burgeoning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with each test, whether it succeeds or fails, they learn.
커비 조정관이 13일 VOA 뉴스센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ICBM 발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매번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미사일 기술에 대해 배우고 개선을 도모한다며 그것은 도전이며 한반도뿐 아니라 영내 동맹국 및 파트너에게 점증하는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김정은에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 없는 회담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인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및 일본 등 동맹과 파트너십의 힘을 계속 활성화하고 강화하며 3국 및 양자 간 협력을 개선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동맹과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영내에서 필요한 군사 능력을 갖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Biden has made it clear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revitalize, reinvigorate, restore.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능력 향상을 위한 추가 자원을 한반도 안팎에 투입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다만 누구도 이 같은 조치가 충돌로 번지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has also devoted additional resources there in and around the peninsula to improve our ability to collect.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김정은이 현재 북한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전제 조건 없이 마주 앉아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위협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뷰어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권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다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미너스 대변인은 또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노동신문은 13일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 정권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도 촉구했는데요.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공화당 의원은 13일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자금줄 차단을 촉구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이날 VOA에 백악관이 김정은에게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호전성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때까지 북한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과 사이버 활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선 김씨 정권에 대한 중국, 이란, 러시아의 자금 지원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맞서고 불량한 김씨 정권을 힘의 우위에서 다룰 것을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맥콜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13일 오후 4시 현재까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사이버 제재를 가하는 등 최근 들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자금 조달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기관 4곳과 개인 1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의 매튜 올슨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0일 민간단체 후보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 권한과 제재를 활용해 북한 불법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also used our cryptocurrency tracing abilities and our seizure authorities to prevent over 100.
올슨 차관보는 우리는 암호화폐 추적 역량과 압류 권한을 활용해 북한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1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ICBM 기술에서 점진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미사일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기술적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았다면서 최소 한두 차례 더 실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나선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 발사와 관련해 진화하는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지난 4월에 화성 18형 첫 시험 발사 때보다 훨씬 높은 정점 고도를 달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I think it is an evolutionary step. I mean that's how you make progress in
통상 액체 연료 기반 미사일의 추진력이 더 강해 고체 연료 미사일보다 고도와 사거리가 더 많이 나오지만 북한은 고체 연료 기반의 화성 18형으로 역대 가장 높은 정점 고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더 발전된 기술의 대형 고체연료 미사일로 고난도의 궤도를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이번 화성 18형 ICBM 발사를 통해 최대 출력으로 실험한 고체연료 기반의 ICBM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이 미사일이 예상 가능한 최대 사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이 새로운 ICBM을 실전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6,000km가 넘는 최고 고도를 달성한 것은 몇 달 새 극적인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1차 실험 당시 실패를 우려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고도를 낮췄기 때문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t might be something to do with just not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4월 첫 발사 당시에는 시간 지연 분리 시동 방식으로 미사일의 최고 속도를 줄인 뒤 2단 로켓을 점화했지만 이번 발사에서는 시간 지연 없이 미사일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2단 로켓을 점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첫 번째 시험 발사에서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다른 상업 우주선 발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단분리는 매우 쉽게 잘못될 수 있는 복잡한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첫 실험에선 실패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춰 안정적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이번 실험에서 최대 출력을 통해 목표한 정점 고도를 달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그러나 이러한 일부 진전이 화성 18형의 기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다거나 조기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8형에 대해 확신을 갖기에 두 번의 시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맥도웰 박사는 설계가 끔찍하게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견고하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면서 여전히 실패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켓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며 실전 배치 전에 최소 한 번은 더 실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13일 북한이 전날 쏘아 올린 화성 18형에 대해 최대 정점 고도 6,648km까지 상승해 거리 1,000km를 74분 51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1차 실험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3단 로켓인 화성 18형의 1단부는 정상 각도로 발사됐고 2, 3단부는 고각으로 발사됐으며 최대 출력을 통해 1차 발사 때 3,000km 이하였던 정점 고도가 이번에는 2배 이상 높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미한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 18형은 특히 고체 연료의 종류와 엔진 노즐부의 소재 등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고체 ICBM 기술이 축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 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일부 기술적 진전을 과시했지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지난 4월 첫 시험 발사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번 발사는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기 위한 추가 역량 확인을 위한 수순 정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고체 연료 기반의 미사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숙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the fact that it's solid propellant is certainly significant in terms of showing their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의 경우 특히 이동하며 운용하기가 더욱 쉽기 때문에 적의 사전 탐지와 방어를 어렵게 하기 위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사용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통상적으로 두세 번의 미사일 실험 후에 실전 배치했던 과거 사례를 볼 때 곧바로 실전 배치를 선언할 수도 있지만 한두 차례 정도 더 시험을 거치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반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이번 화성 18형의 발사 성공을 계기로 고체연료 ICBM의 역량 진전과 실전 배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지만 액체연료 기반 ICBM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I fully expect the North Koreans to continue to deploy liquid propellant ICBMs, you know, along
액체연료 기반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추진력과 높은 연료 효율을 갖추고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수단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액체연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정상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미 본토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이론적 평가는 이미 오래전에 나온 것으로 새롭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점진적으로 이론적 가설을 실제적 가능성으로 바꾸고 있는 점에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보다 더 크게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apacity to strike the United States is a major challenge.
마사우드 알그렌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연구원은 실제 미국 본토를 타격하려는 것이든 억지력 차원이든 한국과 일본에 대한 공격 의도든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역량이 더 이상 과소평가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미한 양국 간 양자 및 다자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핵 미사일 방어 정책을 담당했던 로버트 슈퍼 전 부차관보는 북한 ICBM이 실제 미국 본토 타격을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기술적 요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rt of flying that high.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핵탄두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슈퍼 전 부차관보는 그럼에도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을 목표로 ICBM 역량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면서 미국도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더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이 ICBM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핵 탑재가 가능한 미군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 전투기와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군 전폭기는 또 일본과도 합동 훈련을 실시했는데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의 B-52H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13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 전투기와 연합 공중 훈련을 펼쳤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이번 한미 연합 공중 훈련에 미 공군의 B-16과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참여해 B-52H와 함께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편대 비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는 상호 적시적으로 조율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력을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압도적인 능력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속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탑재가 가능한 B-52H를 동원한 이번 훈련은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 4월에도 북한이 고체연료 추진 ICBM을 발사한 날에 B-52H를 한반도에 전개해 한국 공군 전투기들과 연합 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B-52H는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날아가 북한 정권의 핵심 지도부와 시설 등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편 B-52H는 이날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도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주일 미군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일본 규슈 서쪽에 폭격기 한 대를 전개해 미 공군과 일본 자위대 항공 자선과 함께 양자 공중훈련을 하며 미일 동맹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일관되고 유능한 억제 옵션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은 미 공군 소속 B-52 폭격기 한 대와 KC-135 공중구비기 한 대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2 전투기 4대와 통합돼 일본에 대한 위협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맹의 능력을 잘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동맹인 일본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번영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초석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양자 공약은 항구적이고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통합망료 간부는 13일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와 미 공군이 13일 양자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양자훈련은 어떤 상황에도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의지, 일본 자위대와 미 공군의 준비태세를 재확인하고 양자 작전 능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네, 한편 북한이 최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 전략폭격기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미 공군이 확인했습니다. 미국 태평양공군은 12일 최근 괌과 일본에 전개된 B-52H와 B-1B 등 미군 전략폭격기들의 움직임과 관련한 괴의 3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작전보안상 이유로 폭격기들의 비행 위치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평양공군은 폭격기 기동부대의 임무는 영내 동맹과 파트너를 지원하면서 적대국이나 경쟁국의 영향력이나 침략을 억제, 거부, 지배할 수 있는 태평양공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격기 태스크포스 임무는 사전 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며 특정 국가나 위협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태평양공군은 현재 B-1B와 B-52H 등 미국 전략폭격기 10대가 일본과 괌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전개된 상황이란 점도 확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 본회의 심의에 붙여질 새 국방수권 법안에 미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한 새 조항들이 담겼습니다.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 노력의 하나로 미한 동맹 강화도 거론됐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잭 리드 위원장과 로저 위커 공화당 간사가 본회의 심의에 올려질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12일 상원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날 의회 기록 시스템에 게재된 법안에는 한반도 관련 조항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미한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해선 이양 조건과 경과에 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새로운 조항이 담겼습니다. 법안에 첨부된 보고서에는 위원회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기술한 보고서와 그런 조건들이 현재 어느 정도 충족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국방장관이 법제정 18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권고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또 이 조항은 한미연합사 전작권의 한국 이양 최소 30일 전에 이를 우회해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지휘체계와 군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보고서 제출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영내 미군의 현 지휘체계에 대한 평가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일본 주둔 미군의 현 지휘체계 조정에 관한 권고 등을 보고서에 담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과 관련해선 하원과 동일한 문구가 담겼습니다. 법안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영내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상원의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의 한 방안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며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부합하게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모든 범주의 미국 방어 능력을 사용해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것 등을 통해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미일 안보협력 계획에 관한 국방장관의 의회 브리핑을 2024년 6월 1일까지 실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미일 안보협력 계획에는 한국, 호주, 인도, 필리핀 등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군 당국 간 다국적 관여 증대를 위한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지난 5년간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물질 보유량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를 기술안 보고서와 관련 브리핑을 2024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공할 것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현재 핵 역량에 대한 평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전략사령관이 내년 4월 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도 담겼습니다. 그 밖에 법안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국들이 미 본토에 가하는 위협 현황 등에 대한 국방장관의 의회 브리핑을 2026년 2월 1일까지 4분기마다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상원 군사위는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24표, 반대 1표로 의결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도 지난달 22일 국방수권 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의결 당시 전체 회의에서 우리 국방을 강화하고 전투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좋은 법안이라며 중국 그리고 적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준비되고 능력을 갖춘 치명적인 전투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is a good bill that will strengthen our national defense and provide for our warfighters.
상원과 하원은 군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의 법안을 마련한 뒤 조율을 통해 합의된 최종안을 각각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공식 발효됩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채택하는 법률로 국방 관련 부처들의 새 회기연도 예산과 정책을 설정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가 11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고 유엔이 새롭게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기록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조사 때보다 110만 명이 증가했는데 국제사회에선 권력 유지를 위한 무기 개발보다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챙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엔은 12일 발표한 연례 2023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더 악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유엔 식량기구와 국제농업개발기금, 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 등 5개 주요 유엔기구가 해마다 공동으로 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는 830만 명이었지만 2020년에서 22년 사이엔 118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의 전체의 34.3%에서 45.5%로 1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현재 북한 주민의 약 절반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북한이 고난의 행군의 악몽에서 막 벗어나던 2000년대 초반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보다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더 악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2012년 4월 집권 후 첫 공개 연설에서 주민들에게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이 무색해진 것입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기록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보다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보고서에선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가 10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6%였는데 1년 사이에 110만 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거의 40차례에 걸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8발 등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자들에게 이는 서방보다 생산 비용에 적게 드는 북한 생산 단가를 적용해도 약 2600억 원, 미화로 2억 달러를 탕진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쌀 50만 톤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모든 북한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또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도 지난해 12월 16일 기준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발사한 63발의 탄도미사일 비용을 최대 5억 3천만 달러로 추산했었습니다. 이 단체 이상민 북한 군사연구실장입니다.
5억을 다 합했을 때 총 3.4억에서 5.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월 환율을 좀 적용해봤는데요. 한 4천억에서 많게는 7천억 가까이의 비용이 소요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최대 3천만 달러로 계산한 것을 적용하면 북한이 지난해 발사한 8발, 지난 10일 발사를 포함해 올해 발사한 4발을 더하면 ICBM 12발에 최대 3억 6천만 달러를 썼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개최한 북한인권 비공식 회의에서 김정은은 영향 대신 탄약을, 사람보다 미사일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Kim Jong-un has chosen ammunition instead of nutrition, missiles over humankind.
또 북한에서 무기 추구는 언제나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필요를 능가한다며 정권의 강제 노동 사용은 그들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킨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나 이러한 핵무력을 인민과 조국을 위한 정의의 핵보검이자 민족사적 공적이라고 강조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기구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5살 미만 북한 유아들의 발육 상황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2년 기준 5살 미만 발육부진 비율은 25.5%였지만 2022년엔 16.8%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과체중 비율은 1.6%에서 2.8%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그러나 자료 출처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출신 실향민의 아들인 한국계 미국인 유진조 씨가 미국 연방정부가 수여하는 2023 올해 뛰어난 미국인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기아 해소 관련 비정부기구 Bread for the World 대표인 조 씨는 지난 10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의 법안과 정책에 기아 해소 관련 내용이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부모도 6.25 한국전쟁을 겪으며 굶주림에 고통받았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그런 부모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아직도 한반도에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유진조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조 대표님, 미국 시민 이민국으로부터 뛰어난 미국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이민자로서 이런 인정을 받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It was humbling, a surprise, and a true honor. And as I shared during my remarks when I received the award at the White House,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고 진정한 영광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수상 소감에서 밝혔듯이 이 상은 저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의 용기와 고난, 자신과 세 아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결단을 떠올립니다. 백악관에서 상을 받았을 때 제 마음과 정신, 온 몸은 그저 순전한 감사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이제 52세인데요. 저도 세 명의 장성한 자녀가 있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서 부모님과 공동체가 제게 준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셨는데요. 가족 배경은 조 대표님의 평생의 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북한 실향민의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요.
Yeah, that's a great question. You know, when I was growing up here in the United States, I immigrated when I was 6 years old. So it's been a while.
저는 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처음 이민을 왔을 때는 변화도 너무 많고 여유나 에너지가 없었죠. 솔직히 10대 때는 한 인간으로서의 부모님, 그들이 인생에서 겪은 감정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대학원에 다닐 때 제 자신의 정체성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조상, 역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한국전쟁을 겪으며 배고픔과 가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양이라는 대도시 변두리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한반도가 분리돼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겪은 배고픔과 가난은 엄청나게 슬프지만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야기는 제 신앙과 함께 저의 정체성 그리고 제 삶에 동기를 주는 소명의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땅에서 풀을 뽑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더 슬프고 비극적인 것은 이것이 6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브래드 포 더 월드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확신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투표권이 있는 이들이 전 세계 기아 퇴치를 위해 돕도록 말이죠.
조 대표님, 시민이민국은 조 대표님이 비영리단체를 통해 미국과 전 세계의 기아 퇴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는데요. 기아 퇴치 활동을 통해 가장 보람찬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Well, I've been in this role at Bread for the World now for about 3 years. And you know what's most impactful and meaningful?
저는 브레드 포드 월드 대표를 3년째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50년 만에 최악의 세계적인 기아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분쟁 등 모든 요소가 합쳐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기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50년의 역사를 가진 저명한 단체인 브래드 포드 월드를 이끌며 미국 행정부와 의원들과 협력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브래드 포드 월드는 의회와 협력해 기아 퇴치를 위한 정책 이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기아를 돕기 위한 활동을 고려하고 있나요?
Yeah, it's a great question. Obviously, as you noted earlier in our interview, because of my personal lineage and roots.
그것은 앞서 기자가 언급했듯이 제 혈통과 뿌리 때문에 개인적이며 의미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브래드 포드 월드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전반적인 위기 상황과 상황이 심각한 핫스팟들을 총체적으로 함께 다룹니다. 우리는 전략과 법안, 옹호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향식으로 활동해 개인과 기관들이 기아 퇴치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기아 퇴치를 위한 법안과 정책을 살펴봅니다.
조 대표님, 귀화 미국인으로서 미국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앞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서만사 파워 미 국제개발처장, 펩시코의 최고 경영자를 지낸 인드라 누이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죠. 앞으로 미국 사회에 더 기여하기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Yeah, it's a true honor. To be recognized with such names as you've listed and so many others.
언급하신 분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과 함께 선정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제 주변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장성에서 집을 떠나고 직업을 가진 자녀들에게 계속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운이 좋게도 아직 가까이 살고 계신 부모님께 그들이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장모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물론 브래드 포드 월드의 대표로서의 헌신도 밝히고 싶습니다. 우리는 약 900만 명의 어린이, 3,400만 명의 국민이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8억 2,800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4,500만 명은 체력 저하라는 기아 직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한반도에도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비를 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겸손하게 걷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경주를 완주하길 바랍니다.
이제 미국 사회에는 한인 의원들도 여러 명 있고 각계의 한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재미 한인들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You know, I think the question that I would ask is what do we not have rather than what we have, what we do not have.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사는데 장애물이 될 것은 없습니다.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한인 이민자들을 되돌아보면 공감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해 편안하고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한 우리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가난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 강하게 집착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을 움직인 원동력은 아이들을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38살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저도 부모가 되면서 부모님이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밥 먹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대화 중이던 한밤중이던 항상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상황에서 자랐을 때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대의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를 생각하면 밥 먹었어라는 질문이 우리의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미국 전역의 국민들에게 확장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더 큰 세상을 잊지 맙시다. 그것이 이곳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고 성공한 한인들에 대한 저의 희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시민 이민국이 선정하는 2023 올해 뛰어난 미국인상을 수상한 한국계 미국인 유진조 씨의 삶과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권을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67년 7월 14일 알프레드 노벨이 영국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처음으로 공개 실험합니다. 노벨은 광산 폭발 등 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뿐만 아니라 연기가 안 나는 화약을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노벨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발명가이자 화학자, 기술자, 사업가, 그리고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노벨은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내며 17살 때 5가지 언어에 능통할 정도였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노벨은 특허를 350여 개나 낸 스웨덴의 대표 발명가입니다. 그러나 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발명 의도와는 달리 다이너마이트와 화약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벨은 죽기 1년 전 1895년 유언장을 작성해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노벨의 유언에 따라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6개 분야에서 공헌한 사람들이 매년 상을 받고 있습니다. 노벨은 유언장에서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4개 기관을 노벨상 수여 기관으로 지목했고 노벨의 사망 5주기인 1901년 12월 10일부터 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년 10월 초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그 해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평화상을 제외한 모든 시상식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1913년 7월 14일 미국의 제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가 네브라스카주에서 태어납니다. 포드의 출생 시 이름은 레슬리 린치 킹 주니어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별거했고 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미시간주로 이사한 후 남편과 이혼하고 제럴드 루돌프 포드와 재혼합니다. 그래서 제럴드 루돌프 포드 주니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새아버지는 포드를 친아들처럼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17살이 될 때까지 새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알고 자랐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에 진학해 경제학을 전공하고 예일 로스쿨로 진학해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1948년 하원의원에 당선되는 것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제럴드 포드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부통령과 대통령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스피로 애그뉴 부통령이 술의 혐의로 사임하면서 포드가 부통령이 됐고 1974년 8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자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리처드 닉슨의 사면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드의 재선 실패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